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달력도 날씨도 한겨울이 맞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8도, 대전이 영하 7도, 웬만해선 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부산도 영하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집을 나서야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지하철이 정상 운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의 극적 합의로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의 파업이 내일로 다가와 KTX는 물론이고 수도권 지하철의 정상 운행을 또다시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소식 조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밤늦게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하면서 노조가 시작한 총파업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노사 간 특별 합의에 따라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도 작년 총 인건비 대비 1.4%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어제 오전 6시 30분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뤄진 합의입니다. 파업 종료로 아침 첫자부터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시행된 어제 저녁 시민들은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 대비 85%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퇴근길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하철 운영이 오늘부터 정상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조가 속한 철도노조 총파업이란 변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뿐 아니라 일부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은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를 가졌지만 40분 만에 다신 안 볼 것처럼 헤어졌는데요. 다음 협상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화물차 업무 개시 명령 발동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국토부와 화물연대 2차 교섭은 아무 성과 없이 회의 시작 불과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협상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거짓말하십니까? 서로 입장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안을 가지고 왔다고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
화물연대와 만남을 협상이 아니라 면담으로 깎아내리는 정부는 아예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2차 교섭 결렬 직후 화물연대가 정부와 만남을 법 집행 지연 수단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연장은커녕 폐지 가능성을 띄웠고 원희룡 장관은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멘트뿐 아니라 정유 등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 확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검토는 물론 화물연대 해체 언급까지 주무장관 입에서 나왔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2차 협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에 저희들이 당사자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교수에 나와 대화를 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익권이 있는 사업은 연대 파업으로 나설 것입니다. 총회, 조퇴, 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2월 6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가 이를 즉각 거부했고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겨울보다 더 차가워 보이는데요. 장기숙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네.
전면전 양상입니다.
네, 양쪽 다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지만 그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폐지 가능성을 띄웠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 말 일몰로 폐지되는 안전운임제를 좀 더 연장하고 대상 품목도 좀 확대해달라 이게 핵심인데요. 아예 이걸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더 강공을 펼쳤습니다.
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제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백기투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이 양측이 퇴로가 나무가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대체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예, 특징이라면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네.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이 점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에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죠. 그 당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주재할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서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거의 뭐 노조와 선전포고 수준으로 이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러면서 강공모드를 예고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서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업무 개시 명령을 정유나 철강 등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이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예. 이번 파업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네, 그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뭐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 노조 뭐 타결은 됐습니다만 그리고 내일은 철도 노조가 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6일에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대회를 크게 열 예정이고요. 이 민노총 산하 이 노조들의 줄 파업이 단순 파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유연화 같은 이 노동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부터 노조에 막히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 6월에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이 타협을 통해서 파업을 잠재웠잖아요.
예.
그런데 그 파업 이제 다섯 달 만에 다시 파업 상황이 왔고 특히 지지층인 보수 쪽으로부터 그전에 그렇게 양보해서 얻은 게 뭐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법과 원칙을 세워서 확고하게 대응하는 게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이 보수 여론을 결집하는데도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한몫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사 출신으로 이 정치적 고려나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번 파업 국면에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장규석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어제 대법원에서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 하나 나와 관심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노동자들은 새총을 쏘면서 끝까지 저항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헬기나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면서 경찰은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1, 2심 모두 10억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이겨서 손해배상 처리하라.
지난 13년 동안 당사자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업이나 시위, 농성 등이 불법이라 해도 국가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뿐 아니라 야당과도 갈등을 이어가고 있죠. 민주당이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구속력이 더 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점도 분명했는데요. 정치권 상황은 김기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이 헬로윈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입니다. 예산정국에서 여당의 반발 그리고 여론 등을 의식해 탄핵소추안 발의는 잠깐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탄핵 국면으로 가기 전 해임 건의안을 통해 여권의 정치적 부담을 한 차례 더 지우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결자 해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더 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정조사가 개시하기도 전에 해임을 시도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향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은 이 장관의 위법 행위 규명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1990년대 중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96세를 일기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장쩌민계를 몰아낸 시진핑 주석은 과거 장쩌민 주석 시절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진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성령 특파원입니다.
장쩌민 동지 11월 30일
상하이시 당서기로 있던 장쩌민은 1989년 태난먼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덩샤오핑에 의해 당 총서기에 사실상 기용됐습니다. 1993년에는 국가주석직도 맡음으로써 신중국 성립 이후 최초로 당 정군권을 모두 거머쥐었고 4년 뒤 덩샤오핑 사망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빛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해를 버리고 유소자기, 즉 대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 등 중국 발전에 굵직한 이정표도 그의 재임 때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말에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겨줬지만 중앙군사의 주석직은 2년 뒤에나 넘겨주는 등 권력욕도 강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정치 원로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장쩌민계로 불리는 상하이방은 장전 주석이 키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괴멸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안성류입니다.
나라 밖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경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부드러운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한마디에 미국 나스닥이 4% 넘게 뛰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민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곳 시간 11월 마지막 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행사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다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둔 공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은 2% 목표 물가 달성을 위해 금리 인상 정책 유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속도로 계속 달릴 순 없다는 겁니다.
물가를 낮추기에 충분한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곧바로 이번 달 회의 때 속도 조절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4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이번엔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것이 확실시됩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속도 조절 시기는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기간보다 덜 중요하다며 긴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까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들어왔던 뉴욕 월가는 환영했습니다. 혼조세던 뉴욕 증시 일제히 반등하면서 나스닥은 4% 넘게 폭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을 당한 뒤 전한 다짐인데요. 지금 우리 대표팀이 그 1% 확률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포르투갈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욱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은 피파 랭킹 9위로 호날두 등 스타들이 포진한 강팀입니다. 이미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한국전에서도 힘을 빼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대표팀도 포르투갈전에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황희찬이 훈련에 복귀했고 손흥민과 조규성 등 주축 선수들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변수는 김민재의 부상입니다. 훈련에 불참했지만 가나전에서도 투혼을 발휘한 만큼 포르투갈전 출전 역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재성 선수입니다.
워낙 내색하지 않은 선수라 또 분위기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열세입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카잔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호주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국가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호주는 오늘 새벽에 열린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덴마크를 1-0으로 누르고 프랑스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 C조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폴란드가 나란히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멕시코와 사우디가 탈락했습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오늘도 중무장이 필요한 출근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보다도 날씨가 더 추워지면서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관령 영하 13도, 철원은 영하 11도, 서울 영하 9도 안팎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기온인 영하 12도 안팎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파특보 속에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현재 영하 12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낮 동안 일부 중부지방의 경우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철원이 영하 1도, 대전과 군산 영상 2도, 대구 4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도와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오늘 눈이 내리겠는데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목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